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소망의 성도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화상을 당했던 말씀을 드리면서 충격적인 사진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설교 후에 어떤 분들이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큰 화상을 당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멀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했지만 하지만 한 가지 숨은 진실이 있습니다. 제가 큰 화상을 당한 후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권유를 받았죠. 그래서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종합병원과 같은 큰 병원으로 가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알아보고 있었던 중에 어느 지인 중에 한 분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화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큰 병원도 좋겠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화상 전문 병원을 꼭 추천하고 싶으니까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어느 지역에 있는 자그마한 병원이었습니다. 사실 조금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화상을 크게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을 만한 큰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오셔서 아주 확신에 차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한국에서도 의학을 공부했지만 외국에 가셔서 화상 전문 공부를 하고 오신 특별한 분이니까 꼭 한번 내 말을 믿고 가보라고,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민 끝에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인지를 그래도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큰 병원으로 가기 전에 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병원이었습니다. 글쎄라는 생각으로 병원 안으로 들어가는데 손과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고 들어가는 저를 보더니 어떤 분이 병원을 나가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잘 오셨습니다. 진짜 좋은 병원입니다. 여기 오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분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 병원에서의 치료는 일반 병원과는 좀 다른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긴 시간을 요하는 치료의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디면서 점차 저의 얼굴이 회복되어 가고 그리고 또 저의 화상 부분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화상을 당하면 피부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우둘두둘해지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다른 성형수술하지 않고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상당히 놀라게 되었습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염증이 사라지고 그리고 살갗이 돋아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치료를 마쳐갈 때쯤에 저와 비슷한 모습으로 또 병원을 찾는 사람을 병원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예,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정말 잘 치료를 받았습니다. 꼭 이곳에서 치료를 끝까지 받으세요. 라고 그렇게 저도 모르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던 중에 저희 교회 학교에 어느 학생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만 큰 불이 나서 화상을 우리 학생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얼굴도 그리고 손과 발이 화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학생에게 꼭 내가 추천하는 그 병원을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 전도사였고 그리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신뢰가 안 되었는지 부모님께서 결정을 하시기를 큰 병원으로 가겠다 해서 큰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또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을 보았는데 얼굴이 우둘두둘 그렇게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 말을 듣지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쭉 거치면서 이 저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그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좋은 정보를 저에게 전해준 분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병의 단계에 따라서 또는 상태에 따라서 더 큰 병원에 가는 것이 옳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큰 병원이 훨씬 더 위급한 상태에서 더 잘 해주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만큼은, 또 저의 상태, 저의 상황에 있어서만큼은 그 병원이 정말 저에게 적합했던 병원이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그 소개가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정말 굿 뉴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지나가듯이 저에게 흘려보내준 그 병원에 대한 소개가 저를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돌려주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하도 속이는 말들이 많아서 다 믿을 수가 없죠. 뭐 심지어 병원을 소개하는 일조차도 때로는 좀 믿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어서 옥석을 분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저의 경우에는 그 소식이 저를 참 행복하게 만드는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 이 세상 안에는 여러 소식들이 있고 또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경우는 속이는 이야기,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소문, 거짓된 소식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좋은 소식, 나를 살리는 소식, 나에게 정말 유익한 소식도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 그것을 아주 차원이 낮은 상태의 어떤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낮은 그런 하나의 어떤 주체가 없는 그런 하나의 상태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단지 정말 이성으로 증명되는 것들,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 확실한 것이고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믿는 것처럼 미련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성의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우선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상당히 여전히 우리들에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 우리에게 이성보다는 합리성보다는 믿음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어떤 사람이 문을 쾅쾅쾅쾅 두드립니다. 갑자기 뛰어나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지금 윗집에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대피하십시오, 옆집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말을 듣고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한다든가, 혹시라도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든가 추론을 한다든가,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든가,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일까 보일러로 인한 화재일까 그것을 원인 분석하거나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겠죠. 단순하게 일단 그 소식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지성이나 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겠죠. 긴급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믿음과 결단일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저는 이렇게 유튜브를 볼 때 이렇게 사고가 나는 그런 장면들을 이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와서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일본에서 쓰나미가 올 때, 쓰나미가 몰려올 때 장면이 멀리서 찍힌 것을 종종 이렇게 떠올라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장면이 저에게 이렇게 마음에 쓰였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쓰나미가 저기서 몰려오고 그리고 소리가 나고 그리고 또 사이렌 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막 한 방위로 막 몰려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이렇게 고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보려고 확인하려고 그렇게 뒤돌아서서 계속 이렇게 보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화면에 제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물이 몰려오면서 그냥 휩쓸려 가는 장면이 그대로 화면에 잡힌 것을 제가 보면서, 왜 그때는 좀 뛰었어야 되는데 왜 돌아서 뛰지 않고 그냥 확인하려고만 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장면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매우 중요하겠죠. 믿음이 그런 면에서 본다면 때로는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믿고 행동해야 되는 차원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이성이 작동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지혜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위급한 상황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긴급한 믿음이 필요하고 결단이 작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이 믿음의 자원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입니다. 더 이상 이성적으로 또는 합리적으로 또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이죠. 그때는 우리에게 마지막 하나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믿음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때는 믿음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이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알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이성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연구하고 또 추구해도 명상해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지혜로 구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모습, 그 본성, 인간의 그 처지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소식에 대한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므로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연구를 통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지적인 통찰을 통해서 얻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깊은 성찰을 통해서도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 그 믿음의 반응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사색이나 고민이나 연구나 통찰을 통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전해준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좋은 소식을 들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전해지는 그 말씀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담겨지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담겨지게 되고 그리고 구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복음은 부활절 아침 천사들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과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들의 증언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모든 세상으로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훗날 이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증언, 이것이 복음이 되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 땅에서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또 다른 증명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 선포 가운데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예수 안에 해결책이 있다라는 말씀이며 예수를 통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만들었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함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그것을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종교도 어느 지혜도 내가 죽음을 정복했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을 그냥 버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일 뿐입니다. 좋은 소식이 우리의 눈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우리의 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허무하게 모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이 허망한 세상에 해결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버리고 무시하고 그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마치 병원을 믿고 나를 맡기듯이,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예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 복음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듣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니까요. 주님, 누가 우리한테 들은 것을 믿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땅으로 퍼져나갔네 그들의 소리가, 세상 끝으로 그들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그 한 땅에만 머물지 않았고 온 세상으로 번져나갔고 또 다른 곳으로 번져나갔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소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풀어낼 힘도 능력도 없으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씀조차도 믿지 않으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길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고 증명하여 주셨고 부활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은 복음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된 복음은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면서 신앙을 낳았고 그리고 구원을 낳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그리고 이웃 땅을 넘어서 그리스와 로마를 넘어서 유럽, 아프리카 대륙을 넘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조용한 나라 조선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40여 년 전 제물포에 도착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였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목사로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1885년 4월의 어느 날 부활절 아침 그들은 제물포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들이 왜 부활절 날 아침에 그 배에서 내렸을까? 왜 그들은 그 역사적인 순간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그 전날 도착했을 수도 있겠죠. 또 조금 더 늦게 도착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 분의 목사님은 부활절 아침을 기다렸고 그 부활절에 그들은 그 땅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딥니다. 왜 그들은 그날을 선택했을까요? 부활의 소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들고 이 땅, 어두운 땅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나라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40여 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 발전하였습니다. 한반도에서 결코 경험한 적이 없는, 일어난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든 지 140여 년이 되는 오늘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세계 역사를 봅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어떻게 발전해 갔는지, 어떻게 성장해 갔는지,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도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리고 그 복이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소망은 이 세상,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복입니다만은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고 그리고 영원한 땅을 소망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고 모든 나라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게 된 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소망, 삶을 바꾸어 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주일입니다. 이 땅에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많죠.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까요? 장애인의 주일이니까 장애인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알아보니까 이 땅에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의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236만 1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다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 236만 명의 장애인들이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까요? 멀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만약에 그들에게 이 땅이, 이 세상만이 그저 한정된 세상이고 마지막 세상이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고 영원한 나라를 말씀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 부활의 소망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약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애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 땅에서 정말 짧은 세상을 마치고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도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이 땅에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역전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땅에서 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소식을 나의 많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병원도 알려주는데 그리고 불이 났다는 것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데 이 좋은 소식을 왜 알리지 않겠습니까?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듣고 변화되고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상을 떠나갔다면 이 좋은 소식을 왜 우리가 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 아름답도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죽어가는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들고 들어와 희생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도 또한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